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정상 간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북일 정상회담을 도모하면서 피해자 귀국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4일 총리 관저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일본과 북한 간 불신감을 끊고 서로 밝은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저 자신이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이 모임의 올해 운동 방침에 대해서도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인다며 강한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은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피해자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일본인 피랍자 일괄 귀국이 실현되면 북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독자 제재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들은 피랍자 즉시 일괄 귀국을 조건으로 인도적 지원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지난해의 방침도 유지했습니다. 납북 피해자인 요코다 메쿠미 씨의 동생이자 모임 대표인 요코다 다쿠야 씨는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언급하면서 분명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짐이 있다며 다시 없는 기회를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여러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혀온 가운데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15일 담화에서 일본이 관계 개선에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일 정상회담 추진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4일 개막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정치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른바 정협 14기 2차 회의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5일은 양회의 또 다른 행사인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의 경제와 외교, 군사, 사회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국가정책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신문이 3일 보도했습니다. 한편 30년가량 계속되어온 전인대 폐막 뒤 총리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러우 친젠 전인대 대변인이 이날 밝혔습니다. 러우 대변인은 외교, 경제, 민생 문제에 관해 논의하게 될 전인대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전인대 폐막 뒤 총리 기자회견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3년 이후 계속되어 온 이 기자회견은 전인대와 관련해 국내외 언론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해 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곳곳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3일 성명에서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대한 지난 2주간의 공습을 마무리했다며 팔레스타인 무장대원 100여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가자지구 내 구호물자 전달 지점에서 팔레스타인인 수십 명이 사망했고 팔레스타인 국영방송은 이스라엘군이 이날 남부도시 라파에 폭격을 가해 최소 16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날 하루 사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90명이 사망하고 177명이 부상했다며 지난해 개전 이후 총 사망자 수는 3만 410명, 부상자는 7만 1,7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의 대니얼 하가리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구호트럭 주변 민간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호차량 행렬에 부딪히면서 민간인들이 짓밟혀 죽거나 다친 불행한 사고에 대한 조기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3일 미국 엘라베마주에서 행한 연설에서 가자지구의 엄청난 규모의 고통을 감안할 때 적어도 앞으로 6주간 즉각적인 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마스도 휴전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현재 협상안에 포함된 인질 협상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가자지구에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인도주의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뉴스 허무호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수병에 물을 마시는 것보다 수돗물 끓여서 역화시켜 먹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라는 내용의 중국 광저우 진안대학교 연구팀의 발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물을 끓이면 석회 성분인 탄산칼슘이 주위의 특정 나노플라스틱 입자를 끌어당겨서 결정화시키기 때문에 생수 속의 화학물질, 적어도 세 종류의 플라스틱 화합물을 80% 이상 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였습니다. 자, 사람 머리카락 두께의 1000분의 1 수준인 나노플라스틱 입자는요, 공기나 음식 속에도 있습니다. 또 생수병 뚜껑을 여닫는 과정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몸에 흡수되면 세포나 혈류를 통해서 몸 전체로 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팀이 1월 초에 생수 1리터에 약 24만 개의 플라스틱 입자를 확인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의 연구팀이 한국, 일본 등 이 물 끓여 마시는 전통을 가진 일부 아시아 나라에 착안해서 미세 플라스틱 관련 끓임물 효과를 연구한 것인데요. 미국 정치 매체 더 힐은 미국 담수의 흔한 유형인 경수에 세 가지 플라스틱 화합물을 넣어서 그 변화를 확인한 연구라고 소개하면서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 성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번 연구는 생수 속 미세 플라스틱 걱정을 덜 수 있는 잠재적인 해결책이라는 내용을 실었고요. 워싱턴 포스트 신문 물에서 미세한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간단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물 끓여 먹는 방법과 이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리리온 대전 작성하고 2층 올라가세요.
중랑구에는 지금 딩가동이 5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되게 단순한 건데 선생님, 저 선생님 보러 왔어요. 해맞게 웃어줄
때. 네, 한국 서울 중랑구에 청소년들이 딩가딩가 놀다 갈 수 있는 딩가방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3월 4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9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강원도와 장진, 김영권 지역으로 가끔 비나 눈 내리겠고요. 개성과 양덕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한때 눈 소식이 있습니다. 눈의 양은 1에서 5cm 정도 예상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는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사이입니다. 바람은 동쪽 대부분 지역으로 불겠고요. 서쪽은 황해도 전역, 그리고 황경남도에 바람 쏘시겠습니다. 주요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0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이 1도고요. 신의주와 원산이 영하 1도, 함흥이 영하 3도, 청진 영하 5도, 중강이 영하 9도입니다. 평양이 낮 최고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12도, 신의주는 9도, 원산 6도, 함흥 7도, 중강의 낮 최고가 6도입니다. 해산은 영상 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흐리거나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3월 5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4일 개막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가자지구 내 즉각 휴전과 더 많은 구호품 반입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의 전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쉐바즈 샤리프 총리가 취임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중국부터 가보죠.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가 4일 시작됐죠?
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4일 개막했습니다. 이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두 가지 행사를 말하는데요. 정협은 4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전인대는 5일부터 11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자, 정협하고 전인대가 어떻게 다릅니까?
예, 먼저 정협은 입법권이 없는 정책 자문기구입니다. 아, 그리고 전인대는 미국의 연방의회 또는 한국 국회에 해당하는데요. 헌법 개정과 헌법 시행 감독, 형사, 민사, 법률 제정과 개정, 국가 주석과 부주석 등의 지도자 선출이나 파면, 그리고 국가 중대사항 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인대는 거의 3,000명에 달하는 대표로 구성되고요. 정협은 2,000여 명 정도 참석합니다.
네. 자, 올해 중국의 양회에서 눈여겨봐야 될 현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경제 문제와 타이완 정책, 대미 관계, 또 신임 외교부장 선임 등의 현안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경제 문제 관련해서는 전인대 첫날 열리는 총리 업무 보고를 주목하죠?
네, 그렇습니다. 5일 전인대에서 리창 총리가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경제정책 추진 방향, 국방 예산 등 부문별 예산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예, 이 가운데서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어떻게 제시될지 눈길을 끄는데요. 중국은 지난해 전인대에서는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요. 5.2% 성장으로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최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장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5% 안팎을 제시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관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5% 미만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중국 정부는 5% 안팎 성장률 목표를 고수할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러우 친젠 전인대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에서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러우 대변인은 중국 지도부가 중국 경제가 반등할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국이 도전보다는 더 우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중국 경제하면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붕괴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제시될까요?
예, 전문가들은 리창 총리가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온건한 부양책을 내놓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이 대담한 개혁 정책은 나오지 않을 걸로 전문가들을 예상합니다. 한편 류제이 정협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경제 현안이 정협 대표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라면서 청년 취업, 특히 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이 큰 우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나라밖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논의될까요?
예, 대표적인 것으로 대미 관계와 타이완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먼저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런지 주목되는데요.
네.
예, 러우 친젠 전인대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미국이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협력하고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양국 관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올해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는 중국의 바람과는 다르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양회에서 이 타이완 문제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분리주의자라고 비난해왔던 라이 후보가 이 차기 총통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네.
예, 중국의 향후 타이완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타이완 협의 에서 다시 긴장을 높이는 그런 사건이 났었죠.
맞습니다. 지난달 타이완 진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타이완 해양 경비대의 건물을 피해 달아나다가 이 배가 뒤집혀서 어부들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중국 해양 경비대가 진먼섬 주변을 매일 순찰하기 시작하는 등 이 타이완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인 압박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양회에서 신임 외교부장이 선임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죠.
예, 2022년 12월에 임명됐던 친강 외교부장이 지난해 7월에 전격 해임됐습니다. 이후에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지금 외교부장을 겸직하고 있는데요. 이번 양회 기간에 새 외교부장으로 영어에 능통한 류젠차오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이 임명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한편 올해 전인대 폐막 후에 총리 기자회견은 없을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보통 전인대 폐막을 하고 나면 이 내외신 기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총리가 브리핑하는 그런 것이 정례화된 중요한 행사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1993년부터 30년 가까이 계속해온 중요한 행사입니다. 예, 이 자리에서 총리는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 중국의 정책 방향을 홍보하고 설명해 왔는데요. 하지만 러우 친젠 전인대 대변인은 올해는 총리 기자회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이 주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총리는 당의 명령 이행자에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 기자회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아울러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앞으로 총리 기자회견은 없을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이 더 강화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가자지구 관련 소식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가자지구 내 즉각 휴전과 또 더 많은 구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군요.
네. 해리스 부통령이 3일 엘라베마주 셀마에서 열린 민권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측에 6주간의 즉각 휴전에 합의할 것,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는 가자 주민들에게 원조 물자 전달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조처를 할 걸 촉구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 강도가 이전하고는 좀 사뭇 달랐다 이렇게 짚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해리스 부통령이 일부 강한 어조의 발언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스라엘군의 5개월에 걸친 공격으로 기아에 처한 가자 주민들에게 더 많은 구호 물자를 전달하기 위한 자세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협상이 진행 중이고 전에 말했듯이 하마스가 이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휴전으로 인질들이 가족과 재회하게 하고 가자 주민들에게는 즉각적으로 구호를 제공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이 협상을 언급했는데요. 하마스 협상 대표단이 이집트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네요.
네, 하마스 대표단이 새로운 협상을 위해서 3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협상에 참여하길 거부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마스 측에 아직 살아있는 인질들의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하마스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이 4일 워싱턴에서 베니 간츠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하고 만나게 되죠.
네, 4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스라엘 전신내각의 강요인 간츠 전 국방장관을 만나서 휴전, 구호 문제 등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간츠 전 장관은 5일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만납니다.
네. 자, 미국이 구호물자를 가자지구에 공수했다는 소식 보죠.
네. 미군 중부사령부가 성명을 내고 지난 2일에 C-130 수송기들을 동원해서 이 3만 8천 기 이상의 식량을 가자 연안을 따라서 공중 투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가자지구에 구호품이 공수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네요.
네. 앞서 영국, 프랑스, 이집트, 요르단 등이 구호물자를 공중에서 투하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구호물자를 공수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까?
네. 구호기관들은 공중투하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가 잘못 투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네.
예, 한 가자 주민은 로이터통신에 공중투하로는 충분한 물자를 받을 수 없다면서 육상을 통한 구호품의 반입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난달 29일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주민 100명 이상이 구호품을 받으려다가 숨진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이 사고 원인을 두고 이스라엘과 가자 보건당국의 얘기가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대니엘 하가리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이 사망자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구호품을 실은 트럭에 갑자기 몰리는 과정에서 밟혀서 숨졌다는 초기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습니다.
네.
예, 그는 또 몇몇 주민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와서 군이 이들에게 발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망자 대부분이 넘어지고 밟히면서 목숨을 잃었고
네.
총상으로 사망한 주민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가자 보건당국 쪽 얘기는 어떤 겁니까?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 총상으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자 보건부 비상위원회의 무아타셈 살라 씨는 로이터통신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거나 차에 치여서 이른바 순교했다고 주장하려는 건 온당치 않다면서
네.
예, 대구경 총알에 의한 총상으로 부상자들과 순교자들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유엔 쪽에서도 사고가 난 뒤에 현장을 점검했죠.
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가자지구의 책임자인 조르지오스 페트로플로스 씨는 영국 BBC 방송에 알시파 병원에서 총상을 입은 사람을 대여섯 명 봤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파키스탄으로 가겠습니다. 파키스탄의 새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예, 쉐바즈 샤리프 전 총리가 4일 파키스탄의 새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아리프 알비 대통령은 이날 이슬라마바드 대통령궁에서 열린 취임식 행사에서 샤리프 신임 총리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한 투표가 있었던 거죠?
네, 파키스탄 국회는 전날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 나와즈 PMLN당이 총리 후보로 내세운 쉐바즈 샤리프 전 총리와 또 임란 칸 전 총리가 지지하는 오마르 아유브 후보를 놓고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네.
예, 쉐바즈 샤리프 전 총리가 201표를 얻었습니다. 총리가 되려면 과반인 169표만 필요한데 이를 훌쩍 넘긴 겁니다. 오마르 아유브 후보는 92표에 그쳤습니다.
이 쉐바즈 샤리프 총리는 전에도 파키스탄의 총리였지 않습니까?
네. 쉐바즈 샤리프 총리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리직을 지냈습니다. 임란 칸 전 총리가 2022년 4월에 의회 불신임으로 실각하면서 그 뒤를 이어서 총리직에 올랐는데요.
네.
예, 형인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도 세 번이나 총리를 지낸 바 있는 파키스탄에서 아주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집안 출신입니다.
네. 자, 지난 총선에서 그 제1당이 되지 못했는데도 이 파키스탄 무슬림 영맹 나와즈당이 총리를 배출했습니다.
네, 임란 칸 전 총리의 파키스탄 정의운동 PTI 지지자들은 당국의 정당 상징 사용 금지 등의 조처로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요.
네, 네.
예, 무소속 후보들이 크게 선전해서 PMLN은 2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3위를 차지한 파키스탄 인민당과 손을 잡았고요. 연정 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네, 그런데 총선을 둘러싼 이 논란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네요.
네, 임란 칸 전 총리 지지자들은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선거 당국이 PTI 정당 상징인 이 크리켓 방망이 그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 PTI가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예, 이들은 당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칸 전 총리 진영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을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란 칸 전 총리는 지금 부패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요. 칸 전 총리 지지자들은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자, 쉐바즈 샤리프 총리가 취임은 했습니다만 뭐 국정 운영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지난달 29일 국회 개원식도 칸 전 총리를 지지하는 일단의 의원들이 샤리프 형제가 등장하자 조롱, 야유를 보내는 등 소란스러운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네.
예, 쉐바즈 샤리프 총리는 의원들의 지지를 규합해서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이날 취임사에서 정직, 충성심을 가지고 국가의 통합과 안정, 단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했습니다.
네. 자, 내각 인선도 기다리고 있죠.
예, 특히 중요한 재무장관직에 누구를 기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파키스탄은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3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이 계약이 이달 말이면 만료되기 때문에 새 정부 재무장관은 IMF와 새 협상에 참여할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로이터통신은 PMLN 소식통을 인용해서 재무장관을 네 번이나 역임한 이샤크 다르 전 재무장관이 물망에 오른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워싱턴 DC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공화당 경선이 시작된 이후 첫 승리인데요. 하지만 앞선 경선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세론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의회 지도부가 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을 막기 위한 일부 정부 지출안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도록 승인된 피임약 오필이 이번 달부터 판매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공화당의 대선 경선 소식부터 보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첫 승리를 거둔 거죠?
네, 헤일리 전 대사가 3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4일간 진행된 DC 예비선거에서 헤일리 전 대사는 63% 가까이 득표하며 득표율 약 33%에 머문 트럼프 전 대통령을 크게 이겼는데요. 헤일리 전 대사는 이번 승리로 워싱턴 DC에 배정된 대의원 19명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자, 워싱턴 DC의 예비 경선 같은 경우는 헤일리 전 대사한테 좀 승산이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죠.
네, 워싱턴 DC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92%의 지지율로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요. 워싱턴 DC의 인구는 약 70만 명이지만 공화당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2만 3천 명이고요. 그리고 이번 경선에 참여한 유권자는 2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이런 특성상 헤일리 전 대사가 공화당 경선에서 첫 승리를 맛보긴 했지만 이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에서 그 경선에 나선 두 후보의 대의원 어느 정도는 확보했는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체 대의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1,215명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244명을 확보했고요. 헤일리 전 대사는 43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에 수백 명의 대의원을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5일이 무슨 날일까요?
네, 미국 내 15개 주와로 미국령 사모아 등 총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경선이 열리는 슈퍼 화요일입니다. 이날 민주당과 공화당은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 그리고 버지니아 등지에서 이 경선을 치르는데요. 공화당 경우에 전체 대의원 2,429명 가운데 854명이 여기에 걸려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1,420명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각 당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가 결정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경선이 열리는데 이 슈퍼 화요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크게 이길 것으로 전망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따라서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한 이 사퇴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헤일리 전 대사는 슈퍼 화요일까지 경선을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3일 NBC 뉴스와의 주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를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나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의 후보로 지명될 경우에 제지 의사를 밝힐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후보 지지서약을 지키지 않을 거냐는 질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그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트럼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있고 또 조 바이든에 대해서는 더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 전 대사가 계속 그 공화당의 경선 경쟁자로 남아있는 데 대해서 좀 쓴 반응을 했네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 전 대사가 워싱턴 DC 경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것을 두고서 구정물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네.
캐롤라인 리빗 트럼프 전 대통령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요. 오늘 밤 워싱턴 DC에서 나온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캠페인의 목표가 구정물을 빼내고 미국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라면서 니케일리 후보는 미 전역에서 거부당했지만 이 실패한 현재의 상황을 보호하려는 로비스트들과 DC 내부자들에 의해서 구정물의 여왕에 등극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 대선에 도전할 당시에 워싱턴 정가의 그 부패를 지적하면서 워싱턴의 구정물을 빼내겠다라고 자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는 또 좋은 소식이 전해졌더군요.
맞습니다. 4일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요. 대법원은 이날 이 콜로라도주 예비 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할 것을 결정한 그 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결정입니까?
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이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에 가담했다며 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 이름을 빼라고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요.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서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자, 공화당은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의 그 경쟁 구도가 마무리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거의 확정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또한 여러 가지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네.
우선 그 고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원하며 아랍계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슈퍼화요일 경선에서는 소말리아계 이민자가 많은 미네소타주 예비선거 결과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낮은 지지율과도 싸우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 신문과 시에나대학교가 지난달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률은 47%로 자체 조사 중에 가장 높았고요. 또 2일 이 새롭게 공개된 이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3%를 얻어서 48%를 얻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포인트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의 수치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의회로 가겠습니다. 자, 미국 의회가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세출 법안을 공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의회 지도부가 주축이 된 협상단이 3일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2024 회계연도에 정부의 자금을 지원할 그 일부 지출 법안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2024년 회계연도의 그 재량 지출을 1조 6,600억 달러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 1월 초 이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합의를 이룬 지출 규모에 대한 이 세부 내용이 이번에 법안으로 마련된 겁니다.
네, 자, 미국이 지출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바로 며칠 전에 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 위기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지난주에요. 의회는 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그 임시 지출안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기존 임시 지출안의 시한 만료가 3월 1일이었던 그 농업과 보훈, 교통 등 6개 부문은 오는 3월 8일까지로 그 시한을 연장했고요. 또 당초 3월 8일이 시한이었던 국방과 국토안보, 또 노동 등 이 쟁점이 많은 나머지 6개 부분은 3월 22일까지로 그 시한을 연장했는데요. 만약 임시 지출 연장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시 지출안 연장으로 지금 시간을 벌어 놓은 상태에서 의회 지도부가 본 지출안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3일 공개된 지출 법안은 1050쪽 분량인데요. 총 12개의 세출 법안 가운데 6개 부문에 대한 이 자금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 지도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를 완료하고 나머지 6개 지출안에 대한 협상을 계속해서 3월 22일 마감 시한 전에 전체 법안을 통과시킨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자 우선 공개된 그 6개 법안 내용 보죠.
네, 3일 공개된 법안은 총 4,600억 달러 규모로 이 총 지출 규모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지출 안에는 환경보호국에 대한 자금 10%, 그리고 연방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자금 7%, 그리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대한 자금 6% 삭감이 포함됐습니다.
예산이 깎이는 부처가 있네요.
네, 존슨 의장은 이에 대해서 하원 공화당의 핵심 보수 정책에서 승리를 거뒀고 좌파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바이든 대통령 의제와 관련한 이 주요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화당의 승리로 보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네.
전략 석유 비축유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여기 포함됐고요. 그리고 일부 퇴역 군인의 총기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담겼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쪽이 얻는 건 어떤 겁니까?
네,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성명에서 민주당이 미국 가정들과 노동자 그리고 미국의 국방을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저소득층을 위한 그 보건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하고 인프라의 중대한 투자와 참전 용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약인 이 니페프리스톤을 병원이나 진료소에서뿐만이 아니라 소매 약국에서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또 저소득 임산부와 또 모유 수유 여성 그리고 유아의 건강 관리와 영양을 위해서 미국 농무부가 실시하는 WIC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은 전년도보다 10억 달러가 증액된 70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네. 이번 법안의 주요 국제 현안 또 뭐 관련한 지출 내용도 있습니까?
태평양 도서 3개국에 대한 총 71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크로네시아, 마셜제도 그리고 팔라우 등 3개 나라와 맺은 자유연합협정을 갱신하려고 노력해왔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과 이들 국가 사이의 분열을 시도하고 또 미국과의 협정 연장 협상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의회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지출안도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언제 진행합니까?
네, 슈머 대표는 8일 전에 표결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면서 하원이 먼저 표결에 붙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은 4일은 휴정을 하고 5일 오후에 복귀하는데요. 양당 지도부가 지출안에 합의를 이뤘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이 지출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피임약 판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미국에서 최초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도록 승인받은 피임약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오필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승인 약 8개월 만에 약국이나 온라인 등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필이 어떤 약입니까?
네, 이 약은 이 단일 호르몬제 프로제스틴으로 만든 피임약입니다. 하루에 한 알씩 먹는 그 경구용 피임약인데요. 미국에서는 지난 1973년에 처음 처방용 피임약으로 승인이 됐고요. 오랫동안 이 검증된 약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수천만 명의 여성이 이 약을 통해서 피임하는 등 이 약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뉴스가 된 이유가 지난해까지 이 약을 사려면 의사를 만나고 처방전을 받아야 됐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진을 방문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등 이 피임약 사용에 대한 좀 접근하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에 이 약을 만드는 제약업체인 페리고사가 지난 2022년 5월에 처방전 없이도 이 약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해 줄 것을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FDA 자문위원회는 이 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도록 만장일치로 권고했고요. 그리고 약 두 달 뒤에 FDA가 결국 이 최종 승인을 내린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2002년에 제정된 국토안보법은 국토안보부 안에 이민 혜택 신청에 대한 판정을 책임지는 기관인 미국 이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이민국의 권한은 국토안보부 신설로 없어진 이민 귀화국이 행사했던 권한에서 유래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토안보부 산하기관 13번째 순서로
미국 이민국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이민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감독은 의회가 연방재무부 안에 이민감독관실을 만든 1891년에 시작됐습니다. 1906년 의회는 기본귀화법을 제정해 미국 귀화법원을 감독할 연방귀화서비스를 신설했습니다. 의회는 이 부서를 이민국에 배속시켰고 이민국은 이후 이민귀화국으로 확대됐습니다. 1913년 이민귀화국은 이민국과 귀화국으로 분리됐고 두 부서는 모두 이해 상무부에서 분리된 노동부에 배속됐습니다.
It's 3 months, my friends, since I have talked with the people of this country about our national problems. But during this period, many things have happened.
1933년 6월,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에 의해 이민국과 귀화국이 이민귀화국 INS로 통합됐습니다. 이에 신설된 INS는 2002년 국토안보법이 제정될 때까지 70여 년 동안 이민 절차와 집행 그리고 국경 순찰 활동을 감독했습니다. 1986년 이민개혁통제법 IRCA에 따라 INS의 책임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IRCA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미국 업체들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1990년에 제정된 이민법은 승인된 INS 행정관리들이 귀화 청원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난 뒤 이듬해 제정된 국토안보법에 따라 2003년 3월 INS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INS의 기능은 신설된 세관국경보호국 CBP와 이민세관단속국 ICE 그리고 미국 이민국 USCIS로 분산됐습니다. CBP는 마약이나 무기, 테러 분자들과 여타 허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ICE는 국경 통제 및 세관, 무역, 이민을 관할하는 형법과 민법의 집행을 책임지고 USCIS는 미국으로의 합법 이민과 새로 미국 시민이 되는 귀화 과정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INS의 유산을 바탕으로 신설된 이들 세 기관은 각기 분리됐지만 INS 유산의 혜택을 받았고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이민국 USCIS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한국 서울의 북동쪽 중랑구에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쉬고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있답니다. 그곳의 이름이 딩가동이라고 하는군요.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오늘은 딩가동 4번지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동현이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1일 이용 대전 작성하고 2층 네. 올라가세요.
네. 잼마쌤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야?
저 오늘 혼자 와가지고 컬러링 하려고요.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한 청소년이 딩가동 4번지를 찾았습니다. 딩가동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학생을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학생도 익숙한 듯 2층으로 올라갑니다. 이 딩가동은 딩가딩가 놀고 가라는 뜻의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인데요. 제가 찾아간 곳은 딩가동 4번지입니다. 먼저 딩가동은 어떤 곳인지 딩가동 4번지 김구현 센터장에게 들어봅니다.
민간단체 사단법인 1318 상상발전소가 중랑구에서 한 10년 전부터 이런 공간을 운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공간의 필요성을 좀 느끼시고 중랑구에는 지금 현재 이 딩가동이 5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지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2번지부터 5번지까지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유휴공간을 변경해서 만들고 그리고 또 새로 만들 때 크기나 그다음에 지역 청소년의 선호도나 이런 게 좀 달라서 평균적으로 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래방, 보드게임 이런 식으로는 다 되어 있지만 안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는 공간을 이용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좀 다른 편이고요. 연령대만 같습니다. 12세에서 19세.
딩가동 4번지는 서울 중랑구 면목 2동에 있는데요. 그 전에는 이 근처에 청소년 전용 시설이 전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4번지가 만들어지게 됐고 현재 월 평균 1,800명에서 2,000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간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을까요?
여기가 이제 총 1층, 2층, 그 다음에 옥상이 있는데요. 옥상에 약간의 테라스를 만들어 놨는데 계절, 그 다음에 날씨 이런 것 때문에 상시 오픈이나 프로그램 진행 외에는 이용하기가 조금 어렵고 1층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이상 친구들은 요 2층을 이용할 수 있게끔 구별져서 아이들도 중학교 올라가면 또래끼리의 모임, 그런 문화 형성, 분위기 이런 거를 좀 조금 선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밑에는 5, 6학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2층은 중학생 이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층마다 연령대별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더불어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은 5, 6학년들을 위해서 보드게임은 다양하게 50여가지 이상 그렇게 배치해놓고 그리고 아이들이 소소하게 그림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컴퓨터 2대 언제든지 상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2층은 노래방, 댄스실,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테이블 공간 이렇게 있는데요. 위에는 중학생 이상이다 보니까 탭 과 노트북을 비치해두고 있고요. 저희 딩가동 4번째 청소년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많이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해요. 24년도에 새로운 아이들을 위해서 청식당이라고 청소년 식당인 거예요.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인데 아이들이 직접 요리하고 메뉴 받고 요리사는 요리한 거 설명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애들이 기획하고 애들이 참여를 잘할 수 있는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딩가동 4번지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모두 14명이고요. 또 층별로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2명의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열리는 자체 프로그램은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아이디어로 진행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신청했을까요? 1기 청소년 운영위원회로 활동하는 중학교 1학년 이라율 학생에게 들어봅니다.
저희 1기부터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해보고 싶다 관심을 가지게 돼서 신청을 했는데 면접을 통해서 선발됐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곳인데 제가 조금 더 친구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친구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대신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제가 직접 이용하니까 건의할 부분도 건의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딩가동은 단순히 시설을 제공하는 장소가 아닌 배움과 도전, 또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요즘 SNS 미디어의 발달로 범죄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 딩가동은 회복과 성장이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모여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김구현 센터장입니다.
아이들이 또 너무나 잘못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범죄에 이렇게 접근성이 너무 광범위하게 벌어져 있어요. 오픈돼 있고 그런 거에서 아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적셔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이런 지역에서 정말 한 아이를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더 절실히 느끼는 시절이 아닌가. 아이들이 느끼는 좋은 어른이 많은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도 이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또 기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김구현 센터장은 특히 힘든 일을 털어놓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되게 단순한 건데
선생님 저 선생님 보러 왔어요. 해맑게 웃어줄 때. 그리고 또 울상이 돼서 와서도 선생님 저 너무 슬퍼요. 속상해요.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해줄 적에 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가 방황하지 않고 힘들 때도 어딘가 말할 때가 있어서 왔구나. 그러면 그 아이는 그만큼의 또 어려움을 한 단계 견디고 또 하루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더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 언제든지 거기 갔을 때 어느 선생님이 계셔. 언제든지 우린 거기 갔을 때 의지가 돼라는 거를 애들이 조금씩 이렇게 톡톡톡 던져줄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간 날 평일 오후 1시였는데요. 1층과 2층 모두 딩가동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로 북적이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라율 학생은 올해 중학생이 됐다면서 2층을 이용하게 돼 더욱 만족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제 처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왔을 때는 1층 공간을 이용하고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오면서 2층 공간을 이용하게 됐는데 올라와서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는 노래방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가면 되게 비싼데 그래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노래방 가장 많이 이용하고 보드게임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30분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보통 한 7곡? 많이 부르면 8곡 정도? 제가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인 최승현 학생은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된다고도 말했는데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놀이터나 아니면 그냥 카페를 갈 때도 있고 영화 보고 밥 먹고 그렇게 항상 끝났던 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재밌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친구들과 이용할 때는 노래방이나 댄스실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이용할 때는 컬러링이나 태블릿 PC를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편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같은 동네 주민이라서 친해지면 가끔 만날 때도 많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데도 되게 좋고 꽤 많아요. 지금은 청운이 친구들과 많이 친해지고 있어요. 청소년 운영위원회.
그리고 고등학생인 이현지 학생은 한 달에 받는 용돈을 얘기하며 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받는데 그것도 이제 한번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3, 4만원이 깨지기도 하고 요즘에는 갈 데도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공간에 와서 보드게임도 하면서 이제 돈 걱정 좀 안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동생들도 있어서 동생들도 이렇게 같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좀 더 많이 가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냥 거기 가서 친구들이랑 좀 놀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현지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무엇일까요?
저는 댄스를 좋아해서 댄스실 이렇게 이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방명록이라고 이제 따로 작성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시간이랑 이름 이렇게 적고 들어가서 스피커 연결하고 이렇게 잘 놀면 됩니다. 이제 노래방에 와서 좀 스트레스 풀고 싶다 하면 엄청 뒤집어지게 노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쪼끔새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피식 웃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좀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저랑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딩가동 4번지랑 좀 저에게 포근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들도 너무 착하시고 약간 엄마 같은 그런 성격이셔서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좀 편하게 있을 수 있어서 좀 집 안방 같은 느낌입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을 간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hear what David said about you? He was really spreading some nasty rumors.
Yeah, I heard. But you know what? I'm trying to take the high road. I don't want to stoop to his level. I'd rather focus on being the better person.
But don't you want to defend yourself?
Of course I do. But getting into a public spat with him won't solve anything. I'd rather maintain my dignity.
But won't people believe him if you don't speak up?
Maybe some will, but people will realize the truth. Plus,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I'll just keep being myself, and eventually the truth will come out. Taking the high road is definitely a challenge.
데이빗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말을 들은 잔이 자신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I'm trying to take the high road.
나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Taking the high road is definitely a challenge.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Take the high road.
높은 길을 택한다는 표현은 바로 도덕적으로 옳은 길을 간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I'm endeavoring to choose the noble path. I'm striving to opt for the morally superior option. I'm determined to pursue the virtuous route. I'm dedicated to embracing the path of integrity. I'm resolved to follow the honorable way forward. I am intent on upholding the dignified course of action. I'm inclined to embrace the ethical choice. I'm inclined to follow the path of righteousness. I'm trying to take the high road.
나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I'm trying to take the high road.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느린 속도로 오늘의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what David said about you? He was really spreading some nasty rumors.
I heard, but you know what? I'm trying to take the high road. I don't want to stoop to his level. I'd rather focus on being the better person.
But don't you want to defend yourself?
Of course I do. But getting into a public spat with him won't solve anything. I'd rather maintain my dignity.
But won't people believe him if you don't speak up?
Maybe some will, but people will realize the truth. Plus,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I'll just keep being myself, and eventually the truth will come out. Taking the high road is definitely a challeng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m trying to take the high road.
나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I don't want to stoop to his level.
나는 그와 같은 수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Stoop to their level.
Stoop to their level. 이것은 그러니까
take the high road.
Take the high road의 반대 표현입니다.
I'd rather focus on being the better person.
나는 차라리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Don't you want to defend yourself?
자신을 방어하고 싶지 않은가요?
I'd rather maintain my dignity.
나는 차라리 품위를 지키고 싶어요.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그러니까 행동이 말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Taking the high road is definitely a challenge.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I'm trying to take the high road.
나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I'm trying to take the high road.
I'm trying to take the high road.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what David said about you? He was really spreading some nasty rumors.
Yeah, I heard. But you know what? I'm trying to take the high road. I don't want to stoop to his level. I'd rather focus on being the better person.
But don't you want to defend yourself?
Of course I do. But getting into a public spat with him won't solve anything. I'd rather maintain my dignity.
But won't people believe him if you don't speak up?
Maybe some will. But people will realize the truth. Plus,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I'll just keep being myself and eventually the truth will come out. Taking the high road is definitely a challenge.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m trying to take the high road.
나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High road.
High road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길, 옳은 길이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